이사야서 5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앞부터 읽겠습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루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었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하나님의 마땅한 진노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지만 저에게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영생의 길이 열려있음을 알게 하시고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하는 이 심정으로 주의 말씀 앞에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이 끄는 대로 끌려가고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며 말씀이 천착하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늘 머물러 있어서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인격과 삶의 방식과 삶의 좌표와 삶의 목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만을 보호자로 그리고 하나님만을 위로자로 삼고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 열방을 의지함으로 약속의 땅에서 뽑혀서 이스라엘은 이방 땅, 낯선 땅으로 사로잡혀 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들에게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차면 다시 고토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 주어지기는 했지만 그러나 아직까지는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적으로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갖기보다 지금 당장 자신들을 학대하고 박해하는 바벨론 사람들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보다 그들을 더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매우 안타깝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이니라고 말씀하시고 여호와의 종을 보내셔서 이런 상황을 반전시키실 것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온 백성들에게 부어졌던 분노의 잔을 거두어서 시온의 백성들을 압제했던 이방 나라 백성들로 하여금 마시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쓰러진 예루살렘, 시온 백성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제공해 놓으신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구원의 순간이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떠나라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그들은 애굽을 떠날 준비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벨론을 떠나가야 될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오랜 다루심, 노예로 오랫동안 살다 보니 몸은 물론이거니와 마음까지 움츠러들어서 내 인생에 도대체 무슨 획기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이제 회복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낙심하게 되었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처럼 능력이 많으신 분, 하늘을 펴시고 땅의 기초를 놓으신 분이라고 하면 왜 지금 당장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신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그들은 소망 없이 비틀거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께 깨소서 깨소서라고 부르짖어야만 되었지만 사실상 깨어나야 될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라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는 하나님의 의지의 문제도 아니고 또 그들이 얼마나 강한 강대국 밑에 있는가의 문제도 아니고 그들이 겪고 있는 그 상황이 얼마나 혹독한가 하는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사실은 믿음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였다면 그 약속을 붙잡는 믿음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감각한 무기력 상태에서 떨쳐 일어나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라는 이 명령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이런 사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온 백성들에게 탄식과 술 취함으로 인해서 무감각해졌는데 이런 영적 무감각한 상황 가운데서 깨어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명령은 약속에 근거합니다. 또 명령을 주실 때는 그 명령을 실행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사실을 전제로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시온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지금까지 계속 말씀하셨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사실을 기초로 너희들은 믿음의 행동을 해야 된다. 깨어나야 된다. 힘을 내야 된다. 일어서야 된다. 이제는 바벨론에서 떠나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구원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복음 전도자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믿으라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믿고 회개할 수 있는 힘은 작정된 사람들, 선택된 사람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명령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지 살아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히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라고 외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의 원리를 따라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으니 회개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주어진 믿음을 신자는 발휘해야 되고 발휘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당사자로서 책임 있는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약속과 그 다음에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전제로 명령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라는 말씀은 물론이거니와 너는 티끌을 떨어버리라는 말씀도 이런 차원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분노와 심판의 잔은 바벨론에게도 주어졌고 시온의 백성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는 얼마나 큰지요. 비록 그들을 낮추셨지만 낮춰진 상태로 그들로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도록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티끌에서 일어나 앉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반면에 바벨론의 경우에는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었으니 땅에 앉으라고 이사야 47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과 은혜를 입지 못한 백성들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엎드러진 자리에서 일어나 참 예루살렘으로 참 교회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으니 이제는 티끌에서 일어나 앉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중에 극심한 낙심이나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참 이모저모로 마음이 어렵고 힘들지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계속해서 그 상황 가운데 엎어져 있지 말고 이제는 쓰러져 있지 말고 이제는 일어나 앉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말씀의 믿음으로 살갑게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실 때 이스라엘이 해야 될 또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목에 줄을 푸는 일이었습니다. 죄인은 스스로 자신을 묶고 있는 죄 사슬을 끊어낼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죄 사슬을 끊는 일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 사슬을 끊어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상처를 깊이 받고 또 깊이 낙심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미 자유롭게 하신 상태에서 얼마든지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 외적 환경 자체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속박 가운데 있는 것처럼 착각해서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시는 주권적 은혜가 각 사람에게 골고루 주어졌지만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정도의 차이가 왜 발생하는가? 그것은 믿음의 힘을 얼마나 발휘하느냐, 발휘하지 않느냐의 차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은혜를 참으로 누리는 사람은 진정한 자유를 많이 경험하는 반면 어떤 이들은 외적인 상황은 똑같이 객관적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는 주어졌지만 누리는 방식은 상대적으로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은 스스로 목에 매이는 줄을 풀어버리는 믿음의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이루신 객관적 사역의 기초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아 누린 존재인지를 알고 그 사실에 기초한 믿음의 행동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 일이 생각처럼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장시간 학대를 받은 개를 다룰 때 혹은 덫에 걸려있는 맹수를 풀어주려고 할 때 그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다가가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상처 부위를 만지려고 하거나 혹은 덫에 걸려있는 부위를 풀어주려고 할 때 오히려 그 사람을 물려고 하지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적어도 치료하는 순간만큼 자유롭게 하는 순간만큼은 이전보다 더 큰 고통이 동반되기 때문이요. 또 오랫동안 학대를 받다 보면 자신을 풀어주려고 하는 이 행동을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행동으로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랫동안 종살이를 하다 보니 깊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그들은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여러 번 실패하고 여러 번 하고자 하는 일이 되지 않을 때 되게 수동적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형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1절에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라는 이 말은 그들이 더러워져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내 목에 사슬을 풀지어다라는 이 말은 그들이 노예로 팔렸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앗수르인은 공인이 그들을 박해했다, 압박했다라는 이 말은 그들이 억압을 당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라는 이 말씀은 대적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당장 깨어나 힘을 내고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라고 말씀을 하긴 했지만 그리고 내 목에 있는 줄을 풀어버리라고 말씀하긴 했지만 그러나 그 말씀에 그 당장 반응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자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 들어오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신 객관적 구속사역에 근거해서 믿음의 힘을 발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3절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말씀했습니다. 적어도 이 말씀이 주어진 때는 여전히 바벨론이 건재하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도구와 채찍으로 사용하여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일시적으로 그들을 다루시는 과정 안에서 일어난 일이지 마치 못난 부모가 혹은 자녀를 너무 미워해서 너 꼴보기도 싫다라고 해서 자녀를 쫓아내거나 혹은 실력이 모자란 부모가 자신이 진 빚을 갚기 위해서 자식을 대적에 팔아넘긴 이런 상황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어떤 돈도 지불되지 않았고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 안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바벨론은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어떤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전제로 하나님께서 뭔가 더 이상 너에게 이루어져야 될 일이 없다.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것도 없다. 너희들이 뭔가 어떤 일을 해서 자유롭게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므로 그런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지금 격려하시기 위해서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 당장 아직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압제로부터 벗어나지는 못한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교회를 압제하려던 대적 세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착각과 오만 가운데 빠진 대적들은 그런 상황을 어떻게 오해했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지킬 의지와 능력과 힘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낯선 곳 바벨론에 사로잡혀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무능력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의 재판의 경우를 예로 들어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두 여자가 잠을 자다가 한 여자의 아이는 죽었습니다. 깨고 난 다음에 서로 내 아이라고 싸우게 될 때 솔로몬이 그 아이를 둘로 나눠서 반반씩 나눠 가지라고 말했죠. 그때 생모가 차라리 이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자기 아이를 유기하는 태도가 아니었죠.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한 자구책이었습니다. 마치 이처럼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내어주셨는가? 그것은 그들을 살리기 위함이지 죽이기 위함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이시려는 것처럼 착각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다루는 대적들조차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을 자신들에게 맡겼다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이스라엘을 학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명예와 이름을 더럽히는 매우 심각한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속박 가운데 있는 한 하나님의 이름은 모독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열방들은 현실을 근거로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은 예수께서 십자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순간에도 일어났죠.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한다는 말이냐, 한번 내려와 보라라고 조롱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실을 아셨던 하나님께서 상황을 반전시킬 것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은 자들이 이것을 자신을 모독하는 기회로 삼기 때문에 때가 되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실 뜻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6절 말씀이에요.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나인 줄 알리라 혹은 그인 줄 알리라는 이 말,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에 임재하여서 자신을 계시하셨을 때 자신을 소개하신 바로 그 말과 비슷한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하에 있을 때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의 속박 가운데 있을 때나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할 때 여전히 똑같이 동일하게 나인 줄 알리라는 말로 소개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뭔가 색다른 획기적인 또 다른 계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기존의 진리에 새로운 계시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른 계시가 아닌 기존의 진리가 다시 우리에게 확인되고 주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인 줄 알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구체화시키셨습니까? 구속을 통해서 나인 줄 알리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분명히 드러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 중에 창조와 섭리 사역, 매우 중요한 사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속이 없으면 창조와 섭리 사역도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구속받지 못하는데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섭리하신 하나님으로 드러내시지만 더욱더 강하게 어떤 분으로 자신을 계시하시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하시죠. 바로 그 구속의 정점이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아니겠습니까? 값없이 너희를 사실 것이다 말씀하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값을, 우리들의 죄값을 그리스도 안에서 지불하신 그 사실을 전제로 하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날에라는 이 그날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바로 그날인데, 바로 그날이 어떤 날이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에 내으심으로 우리 모두를 죄로 더 건지시는 바로 그날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실을 시적인 언어로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읽어보시면 어떤 사실을 말하다가 그 사실을 마무리하는 단락에는 요약 정리하는 방식보다 이미지를 묘사하는 방식으로 요약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우 아름다운 시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장이 이사야 35장입니다. 이사야 35장을 1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얼마나 아름다운 내용인지 몰라요. 35장 10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단식이 사라지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된 소식을 이런 방식으로 7절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9절 말씀을 생각나도록 만듭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기 7절에서 언급된 좋은 소식은 어떤 소식일까요? 그 당시 역사적이고 시대적인 문맥으로 살펴보게 될 때 좋은 소식은 고레스의 출현과 그의 칙령으로 인해서 결국 이스라엘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소식일 것입니다. 그게 바로 좋은 소식이죠. 그러나 진정한 좋은 소식은 어떤 소식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이 지불되었고 우리에게 요구하신 율법의 의가 그리스도에게 주어졌고 믿음으로 받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좋은 소식 곧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좋은 소식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첫째로 평화에 관한 소식이라 그래요. 전쟁을 하면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수년 동안 전쟁이 계속되고 물자는 고갈되고 사람들은 죽어나가는 상황이 계속될 때 어떤 소식이 좋은 소식이겠습니까? 당연히 종전선언, 평화선언을 했다는 것이 좋은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나라와 나라 간의 적대감이 사라지고 전쟁의 위협이 끝나는 바로 이것이 좋은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미얀마 사태를 뉴스를 통해서 듣고 계시죠? 공식적으로 뭐 128명 죽었다 그러는데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모르죠. 광주 민주화 운동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사람들에게서 좋은 소식은 어떤 소식일까요? 군사정권이 퇴각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다는 소식이 좋은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마치 이와 같은 소식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좋은 소식을 가리켜 말 그대로 좋은 것, 선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상황을 망쳐놓을 나쁜 소식은 전혀 없는 그런 소식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듣는 소식은요, 좋은 소식도 있지만 나쁜 소식도 있잖아요. 그런데 복음 안에서 주시는 소식은 항상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구원에 관한 소식이죠. 압제자의 힘이 꺾이고 사로잡히고 오히려 그들이 사로잡히고 묶여있고 사로잡혔던 포로들이 풀려났다는 이 소식 아니겠습니까? 이런 내용들은 평화에 관한 소식, 그 다음에 좋은 소식, 선한 소식, 그 다음에 구원에 관한 소식, 이런 것들은 다 구원을 설명하는 단면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 자체가 복된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소식은 평화, 선함, 또 구원에 대한 소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최종적으로는 어떤 소식이 좋은 소식이냐?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소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통치가 임하기를 바라고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물리적으로 어떤 건물이 완성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하나님의 참된 통치와 다스림이 세상 곳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지 않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영역이 아브라함 카이프가 말한 바대로 단 1인치도 없는 그런 상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는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종말의 모습이겠지요. 그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복된 소식을 들은 사람이고 그리하여 교회는 이제는 어떤 역할과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가? 이 복된 소식을 실어 나르는 전령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라고 말하는 이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산을 넘어 달리는 자들, 즉 복음 전도자들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에서 이 위대한 진술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라고 말한 다음에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 7절 이하의 말씀을 로마서 10장에서 인용했다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메시지가 이사야서에서 말했던 아름다운 소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바울이 그 사실을 알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서 언급된 이 아름다운 소식은 그 아름다운 소식의 본래 의미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의미가 발견된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 없는 좋은 소식은 존재할 수 없다는 뜻이겠죠. 그리스도 없는 좋은 것, 그리스도 없는 평화, 그리스도 없는 구원, 그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복음을 전하는 이 자들의 이 임무와 그들의 역할과 책임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연산교회가 이런 면에서 좋은 내용을 알고 경험하는 것 참 좋습니다. 개혁신학의 그 풍성한 내용들을 아는 것 참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교회다움, 성도다움은 무엇으로 드러나는가 하면 우리가 그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좋은 소식의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평가를 듣게 됩니까?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자들의 발이여라는 이 찬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전하지 않다면, 알리지 않다면, 기회가 될 때마다 복음의 내용을 소개하지 않다면 우리는 아름다운 발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을 이렇게 전해주면서 흥미로운 것은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시온을 버리셨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것을 그림처럼 보여주는 내용은 에스겔서에서 잘 나타나고 있죠. 여호와의 임재의 구름, 영광의 구름이 떠났다가 결국은 다시 돌아오는 장면으로 연출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다시 돌아오시는 이 일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단지 떠났다가 돌아오신다는 그런 의미인가? 그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돌아오신다는 말은 이스라엘의 모든 의와 거룩 그리고 영광과 힘이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거룩과 그들의 영광은 자신들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 그분께 있거든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돌아오신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의와 거룩과 영광 그리고 힘이 회복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오시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저는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다시 오신다. 이것을 좀 더 확대하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 다시 오신다라는 소식이 여러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입니까? 오늘 오후에 청년들하고 세계하는 드라마다라는 책을 공부하면서 이와 관련된 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그 저자가 그래요. 비가 온다라는 이 소식은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소식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좋지 않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내일 소풍 가기로 한 사람들에게 내일 비가 온다는 소식은 굿뉴스가 아니죠. 그런데 모내기를 하기를 노심초사 고대하면서 비가 내리기를 바라는 농부에게는 내일 비가 온다는 소식은 좋은 소식이에요. 결국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어떤 내용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소식이 우리에게 매우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는 반면 어떤 사람에게는 나쁜 소식이나 혹은 대수롭지 않은 어떤 소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비행기가 지금 추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이 비행기에 낙하산이 준비되어 있다는 이 말을 듣는 것은 대단한 복음입니다. 반대로 비행기가 추락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인식도 없는 사람에게 있어서 낙하산에 대한 소식은 대단하지 않는 소식이에요. 그거 다 준비되어 있는 거 아니냐.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얼마나 극악무도한 죄인인지를 아는 사람에게는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는 소식은 참으로 복된 소식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인됨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은 그냥 하기 좋은 말로 하는 말이다. 먹고 할 짓 없는 사람들이 주일날 모여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리교의 창시자로 알려진 찰스 웨슬리가 젊은 설교자들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그들이 죄를 깨달을 때까지 율법을 설교하고 그 후에 그들이 회심할 때까지 은혜를 설교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복음을 받아들일 때 자기에 대한 인식을 올바로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새가족 성경부를 할 때마다 죄에 대한 인식에 대한 부분을 제가 꼭 가르칩니다. 오늘도 제가 주일 오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냥 저는 죄인입니다. 이 말 한마디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매우 착하고 열심히 있는 한 여성도가 왜 저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느끼지 못하는지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라고 매우 답답해하면서 어떤 지혜로운 상담가에게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했다 그래요. 그러자 이 상담가가 그 여성도에게 그렇게 말했답니다. 당신은 타락했다는 사실을 언제 처음 알았습니까? 라고 물었다 그럽니다. 그러자 이 여자가 분노를 하면서 저는 지금까지 타락한 적이 없어요. 저는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경건을 위해서 애를 썼는데요. 그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이것이 보여주는 가르침이 뭡니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뭘까요? 자신이 타락했다는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는 은혜를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설교하는 것입니다. 율법 지키면 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율법을 설교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속속들이 다 타락한 존재라는 사실을 드러내어 그리스도 그분께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설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신다라는 소식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시비를 걸기를 황폐한 곳에 어떻게 파수꾼이 서 있을 수 있는가 그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해서 보면 그런 질문을 하지요. 이것은 정말 무지한 것이지요. 앞서도 제가 말했잖아요. 이사야는 지금 이미지로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지 문자적인 상황을 지금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이러면서 예루살렘의 황폐함은 물리적인 황폐함이라기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상징하는 것이죠. 마치 버림받은 황무지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런데 이 폐허가 재건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의 기초에서 기쁜 소리를 발하여 노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거룩한 팔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팔라면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가리키죠. 그런데 53장 1절로 가면 그리스도의 구속사역과 관련되어서 이 팔을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힘센 팔, 강한 팔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거룩한 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신적인 완전함, 피조물과는 다른 어떤 완전한 것, 불완전한 어떤 무엇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룩한 팔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목적을 또한 가리킵니다. 왜 우리를 거룩한 팔로 구원하실까요?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으면 하나님 은혜가 더하니 또 죄짓자 그러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런 복음이 이스라엘에게만 한정된 복음이 아닌 모든 보편적인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복음임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10절에 열방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분의 구원을 참으로 경험한 신자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요청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앞서도 이미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구속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시는가? 거룩과 성별입니다. 세상과는 달라야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야 된다. 정결치 못한 것과 접촉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이런 상황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신명기법에서 레위기 의식법에서 말씀하신 바입니다. 그래서 제2의 출애굽을 경험한 백성들에게도 거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출애굽을 경험한 신자들에게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거룩을 요구하셨다면 두 번째 출애굽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신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큰 거룩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이런 사실을 안다고 하면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언제든지 죄로부터 떠나겠다라는 이런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일로 생각했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으로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깊이 깨닫다 보니 일상적으로 하는 일이었지만 떠나야 되는 일이고 말씀을 깨닫다 보니 해도 돼도 안 해도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참으로 해야만 되는 일이구나. 이런 자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는 대수롭지 않게 행했던 어떤 일을 중지하는 일로 드러날 수 있을 것이고 모두가 다 한다. 아니 믿는 그리스도들도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삽니다 하는 것으로 자유했지만 그러나 말씀을 더 분명하고 더 자세하게 깨닫게 될 때 아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거기로부터 떠나는 것이 맞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구속받은 신자는 구속받은 신자다운 삶을 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떠나야 될 자리가 있다면 떠나는 것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떠나야 됩니까? 하루속히 떠나야 되죠. 애굽에서 나올 때는 보물을 함께 가지고 나올 수 있었죠. 그 보물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죄의 지점에서 떠날 때는 가지고 나올 게 없어요. 죄의 자리에서 뭘 가지고 나올 게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벌거벗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왜 우리가 부정한 것을 만져서는 안 되는가?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기구를 메고 나가야 하기 때문이라 그랬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지성소 안에 있는 성소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은 레위인들 제사장들만 운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더 큰 거룩이 요구되었던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목사님은 그렇게 사시고 저희들은 조금 수준 낮게 사도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나요? 그것은 종교계에게 후손다운 삶의 자세와 태도가 아니죠. 우리가 왕같은 재상이라고 그랬잖아요. 특권은 누리려고 하고 의무는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삶의 자세와 태도는 왕같은 재상으로 부름받는 신자다운 삶의 자세와 태도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우리에게 어렵게 느껴지고 힘겹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약속했는데 12절에 보시면 첫째로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길을 인도하고 그리고 그들 앞에 가로막아서는 대적들을 물리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뒤에서 호위하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앞과 뒤로 포진하고 있어서 어떤 대적들도 그들을 잡을 수 없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바대로 출애굽기 17장을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후미를 공격했던 아말렉 족속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가장 어린 유아들, 노인들, 부녀자들을 쳤던 아말렉 족속, 그들은 이스라엘의 평생 원수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아말렉 족속을 반드시 멸하라고 말했지만 사울은 그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앞과 뒤로 진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괴롭히는 세력들을 반드시 절단내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첫 번째 출애굽의 상황과는 달리 황급히 나오거나 도망하여 행하지 않을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 출애굽 때는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왔죠. 그래서 황급히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구원, 참된 출애굽 사건이 일어날 때는 두려워하거나 쫓길 일이 없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급히 나오지 않을 것이라,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인생들을, 죄인들을 구원하실 때는 그들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나 그들이 거룩한 가운데서 여호와와 동행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흐트러뜨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도말하실 것이다, 다 없애버릴 것이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가? 오늘 제가 이미 모두의 말씀을 드렸죠. 깰지어다, 깰지어다, 힘을 낼지어다,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일어나 앉을지어다, 그리고 복음의 소식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은 나에게 있다는 것을 전조하는 것이고, 적어도 우리는 이사야서의 예언이 다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성취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이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예정, 작정을 많이 가르쳐 놓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지만 이상하게도 인간이 갖고 있는 이성은 하나님의 이 총체적인 복음을 편향되게 오해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수동적이 되고 소극적이 돼요. 반대로 아르미니스주의자들은 대개 보면 적극적이에요. 그래서 이단들이나 그 다음에 감리교회나 이런 성도들이 훨씬 더 우리보다 열심을 냅니다. 모든 면에 그래요. 사실은 그러면 안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이죠. 이런 인간의 역함을 깊이 알고 하나님께 주시는 복된 소식을 들어야 되고 그 복된 소식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고 낙심과 절망에서 깨어나야 되고 떨어진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고 세상의 더러움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해야 되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의 의도와 목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반에 걸쳐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자다운 삶의 열매를 다양한 방식으로 은혜로 주신 믿음을 발휘하는 방식으로 낙심과 좌절에 빠져있지 마시고 일어서시고 복음의 내용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복음의 내용을 드러내어 증거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구속하신 구속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귀한 일들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을 저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예언의 형태로 주신 말씀을 이제 저희는 성취된 말씀으로 가지고 있고 신구약 성경 전체를 가지고 있어서 이 말씀이 본래 의미하고 뜻하고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저희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아는 지적인 만족으로만 저희가 기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총체적인 복음을 올바로 앓는 자다운 그런 삶의 열매를 풍성히 드러내게 하시되 은혜로 주신 우리를 주권적으로 구원하신 그 은혜 걸맞는 삶의 열매를 풍성히 드러내게 하시되 믿음의 힘을 발휘하는 방식으로 영적인 침체에서 깨어나는 방식으로 일어나 앉아있는 방식으로 또 걸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의 열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드높여 증거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복음의 도리를 알고 믿는 자다운 삶의 열매가 우리의 평생 가운데 열매로 풍성히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각성과 또한 확신을 허락하시고 신약 성경 몇 책에 기록된 몇 구절만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가 아니라 신구약 성경 전체를 꿰뚫는 총체적 복음을 알고 믿는 자다운 삶의 열매를 풍성히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헌상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